사무엘하 20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구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리몬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함이 아니니 그 일이 이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제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우리가 압살롬 반란이 진압된 이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 또 다른 반란, 세바의 반란이 일어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바가 반란을 일으켜서 좋지 않은 행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다윗 군대가 출정을 했죠. 근데 참 불행하게도 요압 또 아비새가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러 가면서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 중간에 아마사를 살해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13절부터 22절은 아마사를 죽인 이후에 실제로 이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러 가는 그리고 세바의 반란이 진압되는 내용이 나와요. 본문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만 순서를 따라서 이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아마사 죽인 이후의 상황이 나오죠. 13절에 보면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이제 아마사도 죽였고 세바를 추격해 가는 거죠. 그럼 세바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14절에 보면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리몬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세바는 이제 도망을 치고 있는데 어디로 갔냐면 아벨, 벤 마아가로 갔습니다. 이 아벨과 벤 마아가는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맨 북쪽 끝이 단이고요. 남쪽 끝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을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맨 북쪽 끝에 있는 단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단에서 서쪽으로 한 6km쯤 떨어진 곳에 벤 마아가 또 아벨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바가 도망을 치다가 가다가 맨 꼭대기 국경 근처까지 도망을 간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봐도 세바가 이미 힘이 없는 뭐 이제 반란이 성공하거나 이거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세바가 도망가니까 15절 다윗 군대는 어떻게 했는가?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이 벤마아가 지역에 아벨의 성벽이 있어서 거기로 도망을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다 토성을 쌓아서 똑같이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벨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래서 세바를 진압하기 위해 출정한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그 다음 상황이 나와요. 이게 가만히 쳐다보니까 벤마아가 아벨 성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성이 망하게 생겼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멀쩡하게 농사짓고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것도 자기 나라 군대잖아요. 다윗 왕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을 다 둘러싸고 성을 무너뜨리겠다고 토성을 막 쌓고 있고 이러니까 이게 뭔 일인가 싶겠죠? 16절에 보면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진짜 이 여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뭐 남녀를 차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도대체 수많은 남자들은 뭐 했을까? 거기 있었던 장로들은, 지도자들은 뭐 했는가 싶습니다. 우두커니 멍청하니 앉아가지고 지금 성이 다 멸망할 걸 쳐다보고 있는 그런 지경이죠. 근데 마침 감사하게도 여자 한 명이 있었어요. 지혜로운 여자 한 사람이 성 밖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하면서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무슨 말이냐면 요압을 좀 불러주세요. 왜 이러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압이 17절에 보면 가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또 외치죠. 당신 요압 맞습니까? 내가 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와 이 요압이 만나는 서로 성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이제 16절, 17절에 나온 거예요. 18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상황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이 여자가 파악하는 그리고 해결책을 찾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절 여인이 말하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게 뭐 복잡하게 설명하면 이것저것 말할 수 있는데 분쟁이 있었어도 여기까지 오면 아벨까지 오면 그래 여기서 처리하는 대로 처리하지 그리고 분쟁을 종식시키고 편안하게 돌아가곤 했다. 근데 지금 왜 이 성을 지금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다 둘러싸서 공격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요압이 대답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21절 그 일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했고 너희가 그 사람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겠다. 여기 지금 요압이 해답을 얘기한 거예요. 왜 지금 쳐들어왔는지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 걸 놓고 보면 이 아벨이라고 하는 성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세바가 사람들을 이끌고 성에 숨어 들어온 것이지 성 사람들을 다 선동해서 이 아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바의 편을 들고 있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이제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요압은 세바만 내주면 뭐 세부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어요. 세바만 밖으로 내보내라. 그럼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게. 그리고 이 성은 너희 성은 안 거드릴게 했는데 여자가 요압에게 대답하죠.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참 이 여자분도 굉장히 담대해요. 내가 들어가서 얘기해 볼게 이게 아니고 세바 한 사람만 내보내면 상황이 끝난다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럼 우리가 내보낼 것도 없다. 내가 세바 잡아서 죽여서 목을 쳐가지고 그 목만 밖으로 던져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고 나서는 22절 이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이 나아가며 그러니까 아벨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서 설득한 거죠. 세바 한 사람 때문에 이렇다. 우리가 세바 편 들어서 좋을 일이 뭐가 있냐. 이 녀석 한 사람만 내놓으면 된다. 또 이 사람이 지금 뭐 의로운 일을 하다가 여기 도망쳐 왔으면 우리가 어떻게든 보호해줘야 되겠지만 반란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는 여기 도망쳐 왔는데 우리가 반란자까지 도와줘야 되느냐 해서 사람들을 설득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22절에 보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그러니까 아마 아벨성 사람들이 이 지혜로운 여자의 말을 다 수긍하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붙잡아서 세바의 목을 치고 그 목을 밖으로 던진 거죠. 아예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세바 시체를 꺼내겠다고 문을 열어줬다가 너 반란자를 도와줬지 이러고서는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아예 그냥 목을 베가지고 성벽에 던져주고 우리는 문도 열지 말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서 반란이 진압이 되었고요. 그리고 요압도 자기가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군사를 물리고 그래서 다 각각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세바의 반란이 진압된 거죠. 그리고 세바가 목베임을 당한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반란이 이렇게 해서 별로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두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뭐 내용 자체가 뭐 어렵지 않고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는 세바가 반란 일으켰던 것을 압살롬의 반란과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압살롬 반란은 13장부터 19장까지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과정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처음에 어떤 배경에서 반란이 일어났는지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요압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과정 그리고 거짓말과 계략을 사용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던 과정 실제로 반란을 일으키고 정권을 잡았던 것 예루살렘에서 왕좌에 앉아서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던 것 그리고 결국 마지막 전쟁에서 패배하고 압살롬이 죽임당하는 이런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세바는 20장의 반란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게 상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거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세바가 일으켰던 반란은 반란이 맞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심대한 타격을 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압살롬의 반란 때는 다윗이 도망을 갔잖아요. 이것저것 다 팽개치고 도망가고 압살롬 편에 붙었던 사람들도 있고 다윗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금 20장에 나오는 세바의 반란을 놓고 보면 다윗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있고 세바가 도망가고 있죠. 그리고 다윗에게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내용만 놓고 보면 규모를 놓고 보면 어떠하냐. 압살롬의 반란에 비교해서 이 세바의 반란은 규모나 과정 등등이 극히 미약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지난주까지 쭉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참 인생이 묘해서 다윗같이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야 우리도 다윗처럼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도 젊었을 때까지 그래도 잘 지내다가 늙음악 되어가지고 그때도 연거푸 반란이 일어나는 이런 힘들고 모진 상황을 만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도 노년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계속 당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잘 생각해보면 분명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지금 만나고 있는 어려움은 과거에 만났던 어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특징이고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든 과정으로 생각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야기하곤 했지만 여러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 생활할 때 어떤 때가 객관적으로는 더 힘들었을까요? 사실은 다윗은 사울의 왕을 사울이 이제 왕돼 있으면서 다윗 죽이겠다고 해서 그래서 도망다니던 젊은 시절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객관적으로만 놓고 보면 그게 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압살롬은 자기 아들이니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이건 뭐 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심적인 고통이 있었겠죠. 그러나 실제로 먹고 사는 거 사느냐 죽느냐 이런 문제는 광야 생활 도피할 때가 너무너무 힘들었었죠. 그러니까 힘든 정도를 놓고 보면 젊은 시절에 도피해서 광야 생활할 때 제일 힘들었고요. 그 다음으로 힘든 건 압살롬. 그 다음으로 세바의 반란은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잘 생각해 보면 아 내가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도 참 예전에 많이 만났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움이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큰 어려움이 맞아요. 굉장히 힘든 어려움이 맞아요. 그런데 과거에 여지껏 거쳐왔던 어려움들, 고난들을 생각해 보면 이것보다 더 큰 일들도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그런 얘기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동기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내가 참 뭐 천명 만명 되는 교회로 부흥하기는 어렵겠지만 늙어 죽을 때까지 교회 문 안 닫고 어떻게든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성도들이랑 같이 예배드리고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교회를 유지할 수는 있을 것 같다. 내가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다. 천명 만명 내가 부흥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건 뭐 주님의 은혜를 주어야 되는데 나도 능력에 딸려서 못할 것 같고 지나온 과정들을 쭉 생각해보면 사실 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금은 너무 평안하고 너무 풍요롭고 얼마든지 이것저것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서부터 10년 지날 때까지 20년 지날 때까지 어려운 시기가 무진장 많았습니다.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은 다 별로 관심이 없어서 뭐 재정보고를 홈페이지에 올려도 우리 성도들은 거의 보는 사람이 없죠. 가끔 외부 성도들이 보고 연락을 해옵니다. 숫자 틀렸다 뭐 이러고. 우리는 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돈이 얼마 적잔지 뭐가 문제 이런 관심 없거든요. 근데 다 힘들고 어려운 때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도 지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만난 어려움은 어려움이 있어도 없으면 좋지만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이건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어려움이고 이미 헤쳐나가 본 적이 있는 그런 어려움인 거죠. 두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생각해보면 그래요. 결국 결과가 어떠하냐. 반란이 진압이 됐잖아요. 뭐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렇게 늙음하게 되어서까지도 평안하게 못 살고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가 계속 연거푸 일어나는 내가 왜 이런 지경을 당해야 되지?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을 놓고 보면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제일 좋기는 하지만 결국은 어떠하냐. 1번 문제도 조금 이따 해결되고 2번 문제도 조금 이따 해결되고 3번 문제도 조금 이따 해결되고 결국 다윗이 만나는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셔서 해결되고 해결되고 해결됩니다. 참 이게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가 내일부터 그 이후부터 그리고 다음 주까지 보게 될 문제 상황들을 보면 다윗이 앞으로도 계속 문제를 만날 겁니다. 또 기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반란이 일어나고요. 또 가족 간의 분쟁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생기기는 해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없으면 제일 좋은데 계속해서 이 늙은 마귀도 문제가 생기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해결되고 해결되고 또 해결되는 그런 모습으로 상황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바의 반란을 보면서 하나는 그겁니다. 지금 생긴 이 문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여기긴 하지만 과거에 이미 이겨본 적이 있는 극복해 본 적이 있는 문제이고 여지껏 만난 것에 비교해 보면 뭐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지나치게 힘들게 어렵게 생각하나 그런 종류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가 없으면 좋긴 하겠지만 문제가 생기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한꺼번에 다 없애주시진 않아요. 문제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차근차근 하나하나 또 해결해 주시는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젊은 사람이건 중년이건 노년이건 문제를 만났을 때 이런 부분들을 또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도 한마디 하지도 않고 그냥 늘 평안하게 지나면 좋긴 하겠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고 그것들을 기회 삼아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끔 주님을 붙잡게끔 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라 여기고 날마다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 지금 당장은 너무 어려워 보여도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굳건한 소망과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믿음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지껏 살아왔던 삶의 과정들, 순간들을 생각해 봅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는 숨이 턱턱 막히는 도무지 산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때들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셨던 것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날 만나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도 우리가 전혀 새로운 종류의 문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겪어본 적이 있었던 그리고 또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덮치고 있는 것, 우리를 만나고 있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비록 문제를 만나게끔 허용하셨지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임도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모저모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상황들에 처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